예레미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1124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짧은 장입니다. 제가 첫 절에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는 바룩은 아마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을 쓰는, 필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이제 지식 계급이었죠. 문자를 제대로 문맹률이 높았던 옛날 사회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책임졌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든 경고들이 바룩에 의하여 쓰여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셈입니다.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 쓰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온 예레미야 36장에서 예레미야의 그 경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얘가 쓴 그 말한 내용들, 바룩이 그때도 썼었죠.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왕 앞에서 읽게 하고 읽고 나면 칼로 그 읽은 데를 잘라서 앞에 있는 화로에 태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 모든 못할 짓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남기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45장은 이미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석 달 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고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간 이야기 후에 지금 이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부는 그들이 약속의 민족이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자기 백성을 향한 보호와 기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뭐 제일 크게 출애굽 사건이 그랬고,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일들도, 또 히스기야 왕 때 기적적인 구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이 헐리게 놔두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되었죠. 우리는 이 45장 이전에 마지막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남아있던 하층 백성들과 또 순순히 포로가 되기를 거부한 고급 관료들 일부분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아서 함께 애굽으로 도망간 사실도 알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으로 피난 온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 칼에 죽거나 연병에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도 듣게 되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 끝에 바룩의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성경의 어떤 설명, 어떤 위로, 어떤 깨우침 같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2절 보시면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와 비교하면 일개의 그 필사본을 만든 기록자에 불과한데도 그를 지목해서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고단한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바룩도 공범자로서 잡으려고 했고, 우리는 예레미야가 여러 번 갇혔다 풀려났다 숨었다 했던 사실들을 알고 그를 죽이려는 모든 권력들을 피해서 살아야 했고, 동족들에게 미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바룩도 당연히 그 처지에 동참하게 됐고, 그의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았고, 모든 자기 백성들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꼴도 보았고, 여기까지 도망, 애굽까지 도망와야 됐었고, 거기서도 자기네를 붙잡아온 자들이 자기네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속에서 외국 땅에서 살아야 했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근데 이 바룩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은 전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잣대는 이분법적인 것입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인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들은 결국 다른 대책 없이 나라가 망하며 그 성전이 훼파되고 포로로 70년 생활을 하게 되지만 마침내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무시무시한 재난이지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남의 나라에 가서 자기네 나라 말까지 다 잊어버리고 돌아올 때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은 소수고 아람어를 하게 되어서 예수님 성육신 공생애 때에도 보통 쓰는 말은 아람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는 그 암흑의 시간들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당장 네가 고단하고 힘들다 그러느냐? 나는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깨치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죠. 바룩의 고통에 대한 답으로는 뭘 그까지 것 갖고 그러냐? 나는 더 할 거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약속했고 내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들을 뽑아야 하고 그들을 꺾어야 하고 그들을 울게 해야 되는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라면 울 필요가 없고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죠. 뽑아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구약의 역사 기록을 보면 놀랍게 불순종한 아담을 받으신다고요. 그에게 그 자식을 주어서 그가 가인이라는 이름을 그 나중에 셋이라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준단 말이죠.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대홍수가 있지만 노아가 있고 바벨탑에서의 같이 전 세계적인 반란과 불순종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는 것들을 잘못한 것을 다만 꾸짖고 회개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앞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와 씨름을 하셔서 야복나루 야곱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씨름하여 우리를 항복시키기까지 애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그랬을 겁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유 저게 내 원수지. 예수를 믿으면 다르게 말하죠. 저게 내 십자가지. 그렇죠. 애가 고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쳐지죠.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가 없죠. 죽일 수 없다는 건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 혈육의 정의라는 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못 봅니다. 그냥 늘 도덕적 기준에 쉽게 매정하게 벌 받아야 돼. 벌 받아도 싸. 이런 얘기나 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인류 역사를 끌고 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룩 보고 네 고통이 크다고 한들 나 같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 생명이 본인이 유지 보전한 생명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뺏어서 억지로 남겨놓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바룩이 그 자기 안위를 걱정해야 되고 위협과 불안 속을 걸어야 하는 인생을 살 건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리라 그럽니다. 그 바룩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정도 서기관에 불과한 대선지자가 되어 내가 이 시대와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리라 하는 무슨 이런 웅장하고 장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저는 쓴 것밖에 없어요 라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고두고 일을 하죠. 예레미야를 이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을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전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고 또한 두고두고 약속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도 보고 있는 현장까지 이 말씀들이 바룩에 의해서 아무도 그 이름은 기억하지 않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눈물과 한숨과 불평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기양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이해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기 싫게 합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얘기죠. 이 일은 계속 후손에게 넘겨져야 된다. 그리고 네 시대는 네가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는 그 시대에 또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이 일을 계속하리라. 이게 이 예레미야 45장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도 지적한 것 같이 5절 다시 보시면 네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위대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해 드리겠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을 갖자. 그건 사실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위인은 성경이 없습니다. 모세도 갖지 않았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갖지 않았고 엘리야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질색을 했습니다. 질색을 했죠. 그들이 한 것은 위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의 증언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약속된 나라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그가 부른 백성들을 개인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 그 일은 한 번, 두 번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더 크게 전 역사에 걸쳐 세계적으로 온 땅끝까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증인들을 불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너희 각각은 다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바룩이 뭐 이거 쓰고 하는 걸 나와서 이렇게 무슨 단상에 올라서 중인 환시리에 뭘 이걸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숨어서 끄적끄적 이 작업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이게 뭔가 싶은 인생, 이것도 무슨 큰 사명이란 말인가 싶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너무 사소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존재 자체가 버거운 그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조건이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으로 싸온 한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수천 명을 먹입니다.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충성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못하느냐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실력 때문에 그 이하의 사소한 것은 침묵해버린, 외면해버린 그런 존재가 되게, 그런 인생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선교사들 얘기는 순교로 얼룩져 있습니다. 순교란 뭐냐 하면 그들이 목적하고 온 것을 다 이루기도 전에, 절반도 이루기 전에 몇 년 안 가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순교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기 때문에 된 것 이상으로,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된 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생애에 할 수 있었을 때 뭘 했었나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었을 때 했던 건 시시한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이 믿음을 뭐 방해를 받습니까? 무슨 기도를 방해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지금만큼 깊이 도전을 받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훨씬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모여서 웃고 떠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그것이 복이고 지금은 억울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십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렇게 원망하는 그것이 내가 일하는 가장 큰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느냐 하면 나는 죽어야 한다. 베드로가 당장 그랬죠.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님 죽는 거 방관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못 죽습니다. 무슨 꾸중을 들었다고요? 사탄아였잖아요. 사탄아. 사탄아. 베드로는 뭘로 쓰였어요? 여태까지 베드로는 뭘로 쓰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쓰이지 않아요. 세 번 부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것보다 어떻게 더 못하겠느냐? 그걸로 충분하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뭐가 와서 왜 우리를 다 기준을 높여서 할 수 없는 데까지 위인이어야 되고 전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모두에게 주어진, 한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생활과 증인 노릇을 포기하게 됐냐 이거죠. 그건 코로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니면 한국교회가 가진 그 꿈에 부풀렀던 솜사탕 같은 잘못된 상상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몫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식, 누구의 친구, 누구의 동료, 누구의 이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큰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적국의 수탈과 도망가서 외국 땅에서 목숨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조건 하에서 거기서도 자기네 같은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치 않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 타국까지 와서 누구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사면 초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노략질해서 얻은 것 같이 내가 모두의 손에서 붙잡아 내 생명을 지킬 것이다. 내 자리, 내 지위, 내 역할은 두고두고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지켜 나를 증언하고 내 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룩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꿈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요셉 좋아하죠. 요셉.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됐으니까 좋아하죠. 결과를 좋아하죠. 하나님이 우시고 하나님의 애타하신 장면에는 여러분은 동참을 안 하십니다. 가장 거짓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어느 자리에 가서 섬기겠습니까? 목사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뭐가 부족하세요? 시시덕거리고 놀던 게 중단된 거 외에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왜 아무것도 못 하시나요? 이렇게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을 갈고 닦아서 다시 만났을 때 번쩍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얼마나 귀한가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내 시간을 뺏지 못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목을 맨 바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끌려다녔습니까? 그것 없어졌죠. 몇 명이면 된다고요? 몇 명이면? 아브라함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양보하셨죠? 10명이면 된다고 양보하셨습니다. 무슨 더 큰 것을 노리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겼고 책임을 떠밀었는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이 짐으로 고통으로 온다면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여러분 자리를 지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기적과 영광의 한 존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은 모든 것을 걱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란 결국 쉽게 살고 쉽게 만족하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뭔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끝은 무엇인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지한 답을 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내리 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이켜 이 전보다 큰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 깨우치는 각각의 생애가 되도록 이 기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